2014년 7월 20일 주일 메시지입니다. 문제와 시련, 시험과 고통이 없는 삶은 없지만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련과 시험에도 목적과 뜻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라고 하십니다. 그 의미와 이유에 대해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필수로 들어야 되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뭐 조직 신학도 들어야 되고요. 뭐 성경 언어도 들어야 되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는 과목이 교회사입니다. 근데 제가 나온 신학교에서는 교회사를 필수적으로 세 가지를 들어야 됐습니다. 초대 교회사, 중세 교회사, 근대 교회사. 이건 이제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는데요. 뭐 한 학기에 다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띄엄띄엄 듣기 때문에 같은 교수님에게 수업을 듣게 될 일이 잘 없는데 전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교수님한테 이 세 교회사 과목을 다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게 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이제 그게 뭐냐면은 이분이 매번 첫 학기에 첫 번째 수업을 시작할 때 늘 하시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 번만 들었으면 몰랐을 텐데 세 번을 들으니까 아, 이분이 매번마다 이 이야기로 시작하시는구나. 그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그 교수님의 어린 시절의 그 경험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그 교수님의 아버지가 그 배를 참 좋아하셨나 봐요. 그래서 요트 같은 걸 타고 바다로 나가시고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들을 데리고 많이 나가셨겠죠. 근데 한 번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막 파도가 막 크게 치고 하는데 이 어린 교수님이 너무 무서웠죠. 근데 보니까 아버지도 그렇고 그 배에 타고 있는 그 크루들은 별로 그렇게 당황하는 게 기색이 아닌 거죠. 처음 당하는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서 각자가 자기들이 해야 될 일들을 맡아가지고 쫙 하는데 아마 이렇게 좀 일손이 좀 부족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의 아버지가 우리 교수님에게 야, 네가 이 키를 좀 잡아줘야겠다. 이제 그 조종하는 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지침만 주시더래요. 그게 뭐냐면은 어쨌거나 뱃머리가 파도를 향하도록만 계속 이렇게 맞추면 된다. 너무 무서웠죠. 막 풍랑은 치고 또 막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분주하게 뭐 하고 있는데 자기는 이제 이 조종간을 이렇게 키를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 파도가 막 높이 치는데 그 파도를 향해서 가라고 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이제 아빠가 한 이야기만 딱 듣고는 그렇게 계속 조정하면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바다가 좀 잠잠해지고 그 어려운 순간을 넘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그 아버지가 하신 얘기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배가 가장 위험한 위치는 파도와 나란히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하다. 그럼 옆에서 쳐버리면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보통은 이제 파도 보고 너무 무서우니까 막 배를 돌리려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위험한 위치에 놓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린 교수님의 마음에는 그 경험과 깨달음이 너무 깊이 와닿았나 봐요. 그래서 신학교 교수가 된 다음에 매번 강의를 시작할 때 첫 학기 첫 강의가 되면은 이 이야기를 반드시 하시는 거였습니다. 뭐 자기 무용담 얘기하려고 했던 게 아니겠죠. 그 깨달음이 뭐겠습니까? 문제가 크면 클수록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맞서고 나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요. 참 많이 반복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혹은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라고 하는 이 엄청난 민족의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뒤를 이어가지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훌륭한 리더였던 전임자가 있는 경우에는요. 그 후임자가 큰 부담과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저처럼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야 비로소 광야 생활을 이제 다 청산하고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시점입니다. 그냥 뭐 평안하게 들어가가지고 아무나 막 땅에 말뚝 박고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내 땅입니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정복 전쟁을 벌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싸워야 되는 그 거주민들이 누굽니까? 약 한 40년 전에 그 가네스 바데아라는 곳에서 정탐꾼들을 보내가지고 그 땅을 정탐하게 했는데 돌아온 정탐꾼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 거기에는 거인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기를 거부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하고 이제 정복전쟁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과 책임은요, 말할 수 없이 무거웠을 겁니다. 근데 그런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왜요?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혹은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가장 심플한 해답 중에 하나는요, 두려워할 만한 일이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하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또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즉 피하거나 돌이킬 생각하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걸어갈 때 두려워할 일이 있다 없다? 아, 있죠. 그렇게 걸어가는데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도망하거나 피하지 말고 무엇하라?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만 하면 너희가 형통할 것이다. 즉 승리할 것이다. 목적을 이룰 것이다. 말씀하는 거죠. 다윗도 거듭거듭해서 말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편이 시편 27편인데요. 27편 14절 말씀에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우리 예전 성경에는 바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하지가 않아요.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나아가라. 그러면 문제나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아니요. 문제나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걸림돌이나 장애물이 되지 않고 디딤돌이 되고 더 너머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어준다는 겁니다. 그 차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애매한 분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셨지 우리를 우리의 문제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Jesus came to save us from our sins, not from our problems. 오히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런 저항이나 공격이 없다면 내가 제대로 예수 믿는 것인가 심각하게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보시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에 속했으면은 세상은 자기 거니까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택해서 불렀고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죠. 그 유명한 복음 전도자 요한 웨슬리의 일화가 있습니다. 하루는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말을 타고 가는데 언뜻 무슨 생각이 든 겁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 아, 그러고 보니까 지난 3일 동안 아무런 핍박이 없었네. 이 생각이 번쩍 든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벽돌이 날아온 적도 없고 날아오는 그 결안에 맞은 적도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즉시 그는 말을 멈추고는 내려가지고 땅에 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혹시 제가 뭐 타락한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혹시 제가 범죄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게 진지하고 심각하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자답게 살아가는데 아무런 저항이나 핍박이 없지? 그걸 의아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럼 목사님이 무슨 뜻입니까? 그럼 죽어가지고 천국 가기 전까지는 그냥 핍박과 고난만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문제와 어려움들 때문에 힘들어해도 우리를 그대로 방치해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나 어려움이나 고난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약속하신 것은요, 그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나 시련도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무너뜨릴 수 없고 또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럴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큰 근거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고 재차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왜요?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환난을 당하기는 할 테지만 담대하라는 겁니다. 이미 승리가 주어진 싸움이라는 거죠. 이미 결론이 지어진 싸움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말씀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것도 우리를 애매하게 힘들게 하고 구속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이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처럼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한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려움과 환난과 문제들은 우리로 하여금 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누리게 하기 위한 것들이라는 거죠. 또한 그 과정을 통해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얻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보시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그것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요? 그 다음 3절 말씀 보니까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야만 비로소 가능한 일이 있다는 거죠.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요. 시험을 우리가 이겨냈을 때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내가 바라보고 대하는 나의 관점과 자세가 항상 문제입니다. 문제 그 자체는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저는 굳게 믿는 것이요. 우리가 살면서 부딪히는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나 시련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대하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시련과 어려움이 우리를 더 낮게 만들어줄 수 있고요. 발음이 시옷입니다. 더 낮게 만들어줄 수 있거나 아니면 더 낮게 지으십니다. 더 낮게 비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영어로 하자면요. Any trials and problems and suffering can make us either bitter or better depending on how we approach or to the problem.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에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를 더 better하게 만들어주거나 혹은 bitter, 씁쓸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인생을 오래 사셨으니까 아시겠죠. 중간은 없습니다. 문제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더 유익하게 되었거나 성장하거나 성숙하였거나 뭔가 무엇인가 그 귀중한 것을 얻게 되었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내가 더 bitter하게, 씁쓸하게 자기 연민에 빠지고 낙심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자포자기에 빠지고 하게 됐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삶을 돌아보시면은 그런 순간들이 생각나시지 않겠습니까? 고난과 시련을 잘 통과해 지내왔을 때 그저 그냥 힘든 때 지나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랬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뭔가 소중한 것이 있었던.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오히려 막 지금 좀 편안할 때보다 예전에 처음 부부가 막 힘들고 고생하면서 그러면서도 막 이렇게 뭐 정말 뭐 동네 한번 산책하는 거 기쁨으로 삼고 아이스크림 하나 나눠 먹는 거 기쁨으로 그게 훨씬 더 행복하고 좋았다. 좋았던 때였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들도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지혜가 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요. 그냥 시련을 낭비만 한 겁니다. 억울한 일이죠. 실컷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남는 건 없어. 얻는 건 없어. 그것만큼 우리 삶에 있어서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피할 수 없는 뭔가 어려움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선한 목적과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마음의 각오와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 당할 때가 있습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되어 있죠. 영어로 보면요, when you are tempt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요, if you are tempted라고 되어 있지 않고 when you are tempted. 무슨 말입니까? 기정사실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있고 없을 수가 있고 이것이 아니라 있게 될 텐데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지는 않으시지만 때때로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럴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 중에 문구 중에 어떤 게 있냐면은 어떤 미국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What God can prevent by His power, He allows in His wisdom.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로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훨씬 더 차원 높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왜 하나님 능력이 없습니까? 왜 이거 하나 못 막아주십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막으실 수 있는 것도 그 지혜 때문에 허락해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악한 재료 가지고도 작품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 이제 큰아이가 이제 7월 말이면은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를 간다고 준비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예방접종을 이제 해야 되는데 장티푸스 주사를 이제 맞고 왔다고 합니다. 어릴 때나 들어보던 그 말, 장티푸스 주사, 그걸 맞고 왔대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방접종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병원균을 의도적으로 굉장히 약화시키거나 죽여가지고 소멸시켜서 이제 우리 몸에 백혈구가 싸우도록 하는 거죠. 백혈구는 싸우면 같이 죽는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이제 그러면서 그 비림프구가 한번 싸웠던 병원균에 대해서 이제 기억하고 항체를 만드는 법을 기억했다가 다음번에 그 병원균이 들어오면 쉽게 이길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어려움을 지나게 하시는 것들은 항체를 기르기 하기 위해서 허락하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혹은 그걸 통해서만이 마치 조개가 진주를 만들듯이 나올 수 있는 무언가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죠. 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고백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You intended to harm me, or you intended evil, but God intended it for good to accomplish what is now being done, the saving of many lives. 그 당시에는 몰랐죠. 그 당시에는 얼마나 정말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것도 자기 형들에게 죽을 뻔했죠. 겨우 목숨을 건진 것도 다행이지만 그냥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기가 막힌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깨달아지는 게 뭐라고요? 아, 형들이요. 형들이 나에게 잘못했다고 너무 그렇게 지금 두려워하고 하지 마십시오.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내 목숨 건져주신 것뿐 아니라 장차 기근이 들었을 때 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건지도록 나를 준비시켰습니다.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고백을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반드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보고 읽고 경험하면서 우리가 지금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무언가 어려움들이 있네요. 시험들이 있네요.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결코 허락하지 않는다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라고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렇게 나가면요, 훨씬 쉽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빨리 지나갈 수 있습니다. 왜 광야에서 40년이나 뺑뺑 돌다가 거기에서 다 죽어야 됩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혹은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허락하실 때 기억해야 될 세 가지는요.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허락하신다는 것을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나는 죽을 것 같죠. 예전에 이렇게 뭐 실현해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막 죽을 것 같잖아요. 다시는 결혼 못할 것 같고. 그런 경험이 없으신다는 눈치들이신데. 예, 저도 당연히 없습니다. 지금 녹음되고 있기 때문에. For the record,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은 없는데. 막 이렇게 한, 얘기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막 실현하고는 자기는 죽을 것 같대. 죽고 싶대. 근데 지나고 보면요. 또 다른 사람하고 또 이렇게 연애하면서도 잘 살고 또 결혼도 잘하고 그럽니다. 그 순간은 막 죽을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은 웃으면서 이야기하게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허락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친히 그것을 또한 도와주십니다. 피할 길을 막 내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그 과정 가운데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그 결과 그 전에는 결코 얻을 수 없었던 전리품들을 획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서점 같은 데 가면은 그 어떤 뭐 액자 같은 거에 이렇게 자주 있는 글귀 중에 하나가 이런 거잖아요. The will of God will not lead us where the grace of God cannot keep us.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줄 수 없는 곳으로는 결코 인도해 가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대로 인도함 받고 있다면 무엇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고요? 아,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히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담대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계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고르고 골라가지고 우리 가운데 주신 사람들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은혜가 자라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기대하신 나의 그 아름답고 온전한 모습에 더 다다르게 되는 첩경이고 지름길인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는 이걸 모르니까 교회 가서 상처받고 사람에게 실망하면 아예 교회를 안 나가기도 하고요. 그런 사람들하고 상종을 안 하기도 하지만 나중에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제 삶 가운데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심어두신 겁니다. 너무 어렵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자라가게 됩니다. 우리의 사랑은 언제 가장 강하게 자라나겠습니까? 주변에 그냥 사랑할 만한 사람들, 이쁜 사람들만 가득하면은 막 우리 사랑이 풍성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사랑은 테스트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내가 사랑하고자 애쓰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주님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조금씩 조금씩 사랑하게 될 때, 즉 사랑하는 법을 배워나가게 될 때 우리의 사랑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강하게 자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요. 감사할 것밖에 없죠. 그런 이제 갈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는 내가 화내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화가 잘 나니까. 기도했습니다. 근데 딱 기도하고 이제 얼마 안 지나가지고 막 혈기를 뿜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딱 닥쳐요. 그럼 딱 드는 생각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이제 저는 들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아,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실망하고 포기합니다. 아유, 뭐 기도했는데 뭐 응답도 안 되고, 그냥 꽝이네. 이렇게 생각이 되거나, 그렇게 해서 실망하고 포기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아, 기도하니까 사탄이 방해하는구나. 사탄이 공격하는구나. 혹은, 아, 나는 참을 수 있는데, 아, 이 일 때문에, 요 상황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분노하게 되었지. 그러니까 둘 다 어떻게 보면요,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뭐 사탄이 되었든, 다른 사람이 되었든, 환경이 되었든, 내가 이렇게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스스로 지는 것이 아니라 전가하는 거죠. 혹은 이럴 수 있죠. 아, 역시 내 점수는 이거밖에 안 돼. 내가 아무리 결단하고 기도해봤지만 또 이거 봐. 이게 내 모습이야. 하고는 자기 연민에 빠져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 연민은 겸손과는 다릅니다. 겸손은 있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데요. 그렇게 될 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자꾸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모습이네요. 내가 죄인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 뭔가 할 수 없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밖에는 내가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사실은 율법을 주신 원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대하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해해버렸죠. 그 자기 수준으로 낮춰가지고 막 이런 거 사소한 거 지키면서 율법 다 지키고 있다.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고 있다라고 착각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연민에 빠지면요. 그냥 막 한없이 그냥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게 되어져 버립니다. 다 잘못된 반응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 오늘 분노하지 않게 해주세요. 화내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아 평소 같으면 화낼 만한 상황인데 이상하게 그런 마음이 잘 안 들어. 괜찮은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도와주시네요. 은혜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아. 여전히 막 혈기가 솟아나.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올바른 생각 중에 하나는요. 아, 하나님께서 나의 이 분노의 문제를 다스리고 훈련하고 연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시는구나. 마치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두셔가지고 우리의 사랑이 테스트 받게 하고 사랑이 더 강해지게 하는 것처럼 내가 기도했잖아.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야.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 예전 같으면 분노할 수 있는 상황이지. 하지만 이 상황에 너 어떻게 할래? 어떤 것을 선택할래? 물론 처음부터 쉽진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나를 훈련하고 연단하기 위한 도구인 것을 깨달으면요. 거기에 대해서 막 내가 자포자기하고 막 나는 역시 영빨이 딸려 기도가 응답이 안 돼. 막 이럴 필요도 없고요. 나는 원래 뭐 내가 뭐 달라질 수 있겠어. 나는 원래 이런 놈이야 하고 자기 연민에 빠질 필요도 없고요. 막 엄한 사람 이렇게 책임 전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 상황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빨리 졸업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요, 통과에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통과할 때까지 계속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통과하고 지나가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빨리 통과했으면 한 달 만에 약속했던 갈 거를 통과 못하니까 40년 동안 같은 데만 뺑뺑 돌다가 다 죽어버렸잖아요. 평소 같으면 아무 생각 없이 분노했을 상황이지만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기 때문에 그 상황과 문제 또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된 일들입니다. 내가 저 파도를 향해 돌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나아가보자. 우리는 승리를 원하고 말은 또 원한다고 말은 많이 하지만 정작 그 승리의 전제인 싸움은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싸움이 없는 승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 내가 정말 크고 놀라운 승리를 얻었습니다. 이 말은요. 결코 이기기 어려운 그런 엄청난 싸움을 이겼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딪히고 나가야 됩니다. 부딪히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보면요. 참 눈시울이 붉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앙의 선배들도 참 그렇지만 우리 한국교회, 지금의 한국교회와 너무 다른 모습들이 초기엔 너무 많았습니다. 다음에 또 이렇게 좀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요. 뭐 하여튼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이야기 중에 그건요. 일본 군들이 이렇게 왔을 때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어린아이하고 하여금 땅을 파게 하는 거죠. 땅을 팝니다. 구덩이에 들어가라고 하는 거죠. 뭐 하겠다는 겁니까? 산채로 생매장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지금이라도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목숨을 살려주겠다. 목사님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애가 무섭다고 울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아내한테 우리 아이라도 좀 살려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데 사모님께서 딱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아닙니다. 하고는 그 우는 아이에게 얘기하는 거죠. 얘야 조용해라. 우리 오늘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식사할 것이다. 그리고는 순교에 가신 겁니다. 아,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과 어려움과 핍박을 주십니까? 아, 그게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나의 마음과 사랑과 또 나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오히려 삼았다는 거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은 가장 비참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죽임일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신앙과 믿음을 흔들어 힘들게 하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나의 믿음과 영생의 소망을 증명하여 보일 기회로 받았다는 거죠. 제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꿈을 꿨나 아니면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나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보니 이제 천국에 올라간 겁니다. 올라와서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천사들이 막 천국에 있는 천사들이 온통 막 다 모여가지고 막 지구의 어느 한 곳을 막 같이 보는데 막 전부 다 막 거기에 집중돼가지고 막 경이로움을 가지고 지켜보더래요. 그래서 어디를 보는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어느 시골에 있는 조그만한 교회였대요. 근데 그 교회에서 이제 사람들이 막 찬양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보면 거의 다 이렇게 뭐 어린아이들이나 젊은이들 없고 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었대요. 근데 그 찬양을 보면서 막 천국이 놀라가지고 막 경이로움을 가지고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었대요. 아니, 왜,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했더니 이제 그 중에 천사 중에 한 명이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저 사람들이 지금 겪어온 일들, 또 저 사람 각자 개인들마다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들을 생각한다면 도무지 찬양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여건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전심으로, 그렇다고 뭐 무슨 변변한 뭐 찬양팀이 있겠습니까? 악기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막 이렇게 화음 맞춰가지고 하는 성가대가 있겠습니까? 그냥 찬양하는 거죠. 근데 온 하늘의 시선은 다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왜? 그럴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뻐하고 찬양하는 모습에 천사들도 놀라하더라는 겁니다. 저는요, 그것이 사실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시험 때문에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험을 통과하며 그전에는 없던 놀랍고 아름다운 것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가 생겨납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한다고요? 믿음과 오래 참음입니다. Faith and patience.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타협하고 자기 연민에 주저앉아 버립니까? 동일한 부지런이 필요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약속을 믿고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야 합니다. 과정 중에 물론 어려움이 있고 시험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감당할 분량만큼 주셨습니다. 그리고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것 이겨내면 그 과정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소망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떠한 슬픈 일, 마음 아픈 일, 시련과 문제도 그냥 흘려보내시지 않습니다. 절대 웨이스트하지 않습니다. 아, 그냥 예전에 있었던 생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일, 이제는 생각조차 하기 싫은 덮어둘 일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한다고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이루어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요, 오히려 시험 당할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이 나에게서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읽고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그 모든 것에 더하여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오늘 찬양은 주 믿는 사람 일어나입니다.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음이 또한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 힘이 됩니다. 맞닥뜨리는 시험과 문제를 낭비하지 말고 믿음으로 싸워 이김으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부족함 없이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